VOA 세계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이 45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중국의 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고조로 중국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길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상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과 일본이 공동의 이해관계와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7일 이란의 석유 판매를 도운 13개 시협을 게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과 홍콩, 아랍에미리트의 13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국영석유공사 등을 대신해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기반의 액세스 테크놀로지 트레이딩 엘레시는 미국 제재 대상인 페르시아 걸프 석유화학그룹에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을 구입해 중국에 소송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오늘 조치는 이란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이 같은 판매를 촉진하는 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흑해 곡물 수출의 항로를 열었던 흑해 곡물 협정이 4개월 연장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과 식료품, 비료 등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에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협정이 현재 조건에서 변화 없이 120일 연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흑해 곡물 협정은 지난 7월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이뤄진 4개월짜리 단기 협의로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오는 19일부로 효력이 만료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산 암모니아의 흑해 수출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암모니아는 비료의 주요 성분입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현재 남아있는 러시아의 비료와 식량 수출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유엔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미태평양 공군은 16일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 공군기지 제37 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B&B 랜서가 폭격기 태스크포스의 하피급유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피급유란 항공기의 엔진을 끄지 않고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제37 원정폭격비행대의 크리스토퍼 맥코널 대령은 합비급융은 임무를 유연하게 하며 필요시 B-1 폭격기를 신속하게 전투로 복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이외 지역에서 훈련함으로써 공군이 다른 연공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광범위한 국제적 과제에 직면해 필요한 기술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17일 국가 승리의 날을 기념해 6천 명에 달하는 죄수를 석방했습니다. 미얀마 관영 MRTV는 이날 국경일을 맞아 광범위한 죄수 사면의 일환으로 총 5,774명의 죄수가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주 학자와 일본 영화 제작자, 영국 전직 대사와 미얀마 출신 미국인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석방 후 추방됐습니다. 미얀마의 정치범 인권을 감독하는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작년 2월 미얀마 군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16,200여 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금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여전히 활동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고 곳에 따라 새벽까지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곧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나섰습니다. 북한은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해 한반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1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며칠 전 미국과 일본, 한국이 3자 순회 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 연습들이 유발시킨 북한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3자 회담 결과를 겨냥한 겁니다. 세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하는 최 외무상이 직접 나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전략도발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계속 시험 발사하거나 정찰 위성 등을 발사함으로써 미일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 미국 통으로 알려진 최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이후 첫 담화입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이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북한의 외교 수장이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최 외무상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그 대외 통전 라인을 총괄을 하는 김여정과의 그 밀착도도 높고 김정은의 신임도도 전임자에 비해서는 지금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최선의 외무상 담화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싣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은 또 최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7일 오전 10시 48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음속의 4배인 마하 4 정도로 탐지됐고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또 북한이 최근 개발한 고체 연료의 KN 계열 미사일로 전해졌고 세부 제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난 담화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미사일 도발과 핵 사용 위협 언사 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차 감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은 미한 동맹의 억제력과 미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최 외무상 담화가 미한일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 정비례의 군사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며 담화 직후 SRBM 발사는 이런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확장 억제력을 추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군사력을 추가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도 똑같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논리를 이제 같이 설정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미사일을 쏜 거는 거기에 대한 예비적 경고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재개한 겁니다. 한국 합참은 국가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이날 오전 서해 류성룡함 등 양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탐지 자산을 통합해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이 훈련이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훈련으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전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17일 오후 미 공군의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의 중부지방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 출격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미국이 반드시 후회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 대목은 추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 도발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 강화 조치들에 북한이 대형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2차 전도를 지나고 이제 3차 전도에 할 일들이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화성 17호 완성, 그다음에 핵실험 다시 하는 거, 그다음에 전술 핵전쟁 태세를 완비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한미일이 보다 강화된 전열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양쪽이 충돌 코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투입된 동해상 미한연합훈련에 이어 같은 달 30일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 직후인 10월 4일 일본 열도를 넘어 4,500km를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이 8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북한 도발로 인한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지적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추가 도발이 아닌 대화로의 복귀라는 점이 자명하다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 그리고 삼자 간 긴밀한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협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이 영내에서 제기하는 위협뿐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continue to be open to engaging with the PRC to manage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not just in the region.
파텐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and destabilizing nuclear or ballistic missiles.
아울러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Our belief continues to be that we must limit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s program and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든 긴밀히 관여해온 한국과 일본 등 역내 협력국이든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와 진지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15일과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 국방 당국 간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는 양국의 확장 억제 논의를 강화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공유된 이해를 진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확장 억제 대화 중 미국과 일본은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역내 통합 억제에 기여하는 역량을 검토했으며 미국의 국방 전략 보고서, 핵 태세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일본의 향후 전략 문서 방향 등 양국의 정책 문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확장 억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동맹의 연합 억제력을 지원하고 지역과 세계의 잠재적 불안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도구와 여러 영역에 걸친 현재와 미래의 국방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간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 무기 담당 부차관보, 신고 미야모토 일본 외무성 북미국 차장과 아츠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여전히 활동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등에서도 일부 활동이 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과 관련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4번 갱도에 대해선 갱도 입구로 가는 도로가 재건됐지만 굴착 작업 등의 정황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 재개방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IAEA는 9월 이후에도 영변 핵단지에서 계속되는 활동과 건설 작업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블럭이 농축시설이 가동 중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나 유지 보수 활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사화학연구소의 활동은 지난 9월 말 이후로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9월 말과 10월 초에는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을 실험하는 징후가 있었고 10월에는 경수로의 냉각수 출구가 바뀌기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시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대두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16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북한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중진 하원 의원들은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지지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유린과 지적재산권 탈취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베라 아테소 위원장은 15일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계속 무시하는 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는 계속해서 전략적 경쟁의 원칙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두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면 외교를 대체할 것은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타이완 해협에서의 공격성, 신장에서의 대량 학살, 홍콩과 티베트에서의 억압, 불안정을 야기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지지를 중국의 잘못된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두 의원은 이 경쟁이 건전하고 건설적이며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솔직한 대화와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데 박수를 보내고 이번 회담에서 양자기후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는 중요한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우리의 양자 위기 소통과 관리 메커니즘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적 과제에 대한 결과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새로운 냉전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건 이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공고연히 부추기는 중국 공산당을 위험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은 만연한 인권유린과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 거부에 대한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한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한중 북핵 수석대표가 화상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고 한국은 긴장을 고조하는 북한에 엄정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전날 화상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샤오밍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 결과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최근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류 대표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우려사안, 특히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또한 류 대표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합의에 계속 전념하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방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류샤오밍 대표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식의 견해를 공유하며 한국은 한반도 현황과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협의는 지난 7월 말 유선협의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북핵 수석대표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 본부장이 북한이 올해에만 6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엄정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이 영내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이를 위해 관련국들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측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한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류샤오밍 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와 비핵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를 마무리한 이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각각 시진핑 주석과 회담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해 향후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로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함께 17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대응 심포지엄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무기 개발이 직접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에 이번 심포지엄의 목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른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금을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정부와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2개국 이상의 정부 당국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한국과 다른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 조치, 탈취 시도를 차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16일 서울에서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와 이태우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비롯한 미한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2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비롯해 가상화폐 탈취와 세탁, 핵,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해외 파견 정보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사이버 제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미한 정책 공조를 논의했고 북한의 돈 세탁 활동을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민간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다양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북핵 문제와 사이버, 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두 나라의 외교, 안보, 사법, 정보당국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국적의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외화를 벌고 이러한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상황을 양국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국가들의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8월에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세 달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년여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달 18일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주간 서밋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일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러시아가 이란이나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m struggle with having enough munitions to fight the way that they want to fight, so they're reaching out to Iran.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의 무기 제공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군수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아마도 러시아에게 일부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이유로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많은 군인과 주요 군사 장비를 잃었으며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무기 생산과 군수품 확보를 막는 무역 제한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이전 시점의 재고를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관대한 나라들 덕분에 많은 양의 월동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pushed, you know, enormous amounts of winter gear into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보급선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지금처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중국과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침공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ut as best I can tell, he's a rational actor. I think he evaluates things on cost benefit.
밀리 합참의장은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며 비용 편익과 위험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며 중국군에게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militarily prepared. And one of the keys now is to make sure that Taiwan can defend itself.
밀리 의장은 미 국방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Current one is the pacing threat. And what do we mean by that? We mean that China is the one country out there. That geopolitically has the power potential.
밀리 의장은 중국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은 결코 미군보다 더 나은 군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50년 후에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 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을 획기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약정 티사도 정보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합의지만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는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동시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는 세 나라 모두의 방어를 향상시킨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무엇보다 3국 간의 통신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3국군이 통신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정보와 음성자료, 위성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한 공동 통신 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3국 정상이 실시간 공유에 방점을 찍은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이미 2014년에 티사와 2016년에 지소미아 등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행 체계들로는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티사의 경우 한일 양국이 중간에 있는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소미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처럼 기존 정보 공유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torically, it required that you had to ask for information.
베넷 연구원은 기존의 정보 공유 체계들은 정보를 요청해야만 하는 방식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도착하기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일본이라면 그런 입장에 있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도 지소미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는 3국이 본격적인 군사 공조로 나아가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It helps to create structure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US and the Japanese and the Korean military.
스나이더 연구원은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미국과 일본, 한국군 사이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존의 지소미아는 단지 정보 교환을 제공해 주는 포괄적 합의일 뿐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군사 협력의 지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망 MD 구축의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step is essentially to integrating air defenses, creating a common air picture.
통합 방공망의 첫 단계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대공 화면을 만들고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공동 구조를 보유하는 것을 요격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공 활동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 적어도 통합 전투 관리 체계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역시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Now that is the beginnings of regional missile defens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이번 합의는 영내 미사일 방어로 가는 첫 조치일 수 있다며 자신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번 3국 정상의 정보 공유 합의를 더 큰 목표를 향한 계약금 성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read it also as a sort of down payment on the much bigger goal.
스나이더 연구원은 3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더 큰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에 반발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외부 위협에 맞서 방어력을 높이는 것에 간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국 국방부는 3국의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합의가 미국 주도의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당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고도로 발달하는 상황에서 3국의 정보 공유 능력 강화는 결국 북한과 이를 묵인한 중국이 부분적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I mean, North Korea has really made this, forced this to happen.
구형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탄도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KN-23의 경우 탄도 추적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중국은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미한일 세 나라가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는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북한 대표는 이날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Si no hay objeciones, así queda acordado.
유럽연합 UN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뒤 QA에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60개국보다 3개국이 늘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하는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반대국은 소수로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해왔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 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1년간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with regard to the seve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ep.
클리마 차석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 정권이 외면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배종인 차석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게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is deplorable that the DPRK diverts its resources which should be spen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배차석 대사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구적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diverting its resources to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and to focus on working to bring about permanent change.
영국 대표는 또 북한의 코로나 규제 조치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 자의적 구금, 종교나 신앙의 자유 결여 등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실상과 규모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런 요구와 결의안 내용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권을 통해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do not exist, nor can they ever exist in our country.
김 대사는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지적하며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를 촉발시킨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지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Th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한국의 배종인 차석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모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최근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r. Chair, we will not reply to every single groundless accusations made by the DPRK against my government.
배차석 대사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간애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무린정한 행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고 곳에 따라 새벽까지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7도, 낮 15도. 양덕,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3도. 구성, 아침 5도, 낮 15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은 0도에서 9도, 강계 2도에서 12도. 희천 5도에서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6도에서 16도, 개성 3도에서 16도, 사리원 5도에서 15도, 신계 2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8도에서 18도, 신포 5도에서 17도, 장전 8도에서 18도, 평강 0도에서 13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5도에서 18도, 장진 1도에서 8도, 청진 3도에서 15도, 김책 4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영하 1도에서 7도, 김형권 영하 3도에서 8도, 삼지연 영하 3도에서 4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에 맑겠고 오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1m, 먼 바다는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의 수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노비촉이라는 독극물로 민주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암살하려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발리가 이 같은 공격에서 살아남아 해외에서 회복된 후 용감하게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크렘린 당국은 뻔뻔하게도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정적을 독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규탄하며 크렘린 당국에게 화학무기를 완전히 선언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리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발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다른 러시아 운동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를 모스크바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가 조작된 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러시아 당국은 그가 러시아 군대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현재 재판 전 구금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크렘린 당국이 카라무르자를 탄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 두 번 독극물 공격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러시아 인권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그의 업적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 당국은 가혹한 징역형이 포함된 광범위한 검열법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반대자와 독립 언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크렘린 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잔혹 행위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아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많다는 것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알렉세이 나발리,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등 러시아 내 정치범들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거짓말에 진실로 맞서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용감한 러시아 시민들과의 연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17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방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 4발과 이란제 드론 5개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드니프로와 오데사 등 지역에서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에서 군사용 로켓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니프로 주지사는 에너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드니프로 내 폭발 영상을 게시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원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자포리자주 남부지역에선 밤새 거주용 건물 한 채가 폭격을 당해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습은 앞선 15일 100여 발이 넘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 사태에서 복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AP통신은 또 이날 수도 크이우에 첫눈이 내리면서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올겨울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가스 부족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을 향해 비겁한 패배자의 순진한 전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이 45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중국의 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보조로 중국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길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상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과 일본이 공동의 이해관계와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흑해 곡물 수출의 항로를 열었던 흑해 곡물 협정이 4개월 연장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과 식료품, 비료 등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에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협정이 현재 조건에서 변화 없이 120일 연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흑해 곡물 협정은 지난 7월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이뤄진 4개월짜리 단기 협의로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오는 19일부로 효력이 만료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산 아모니아의 흑해 수출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모니아는 비료의 주요 성분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현재 남아있는 러시아의 비료와 식량 수출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유엔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7일 이란의 석유 판매를 도운 13개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과 홍콩, 아랍에미리트의 13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국영석유공사 등을 대신해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기반의 액세스 테크놀로지 트레이딩 LLC는 미국 제재 대상인 페르시아 걸프 석유화학 그룹에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을 구입해 중국에 수송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오늘 조치는 이란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이 같은 판매를 촉진하는 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16일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 공군기지 제37 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B-1B 랜서가 폭격기 태스크포스의 핫핏급유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핫핏급유란 항공기의 엔진을 끄지 않고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제37 원정폭격비행대의 크리스토퍼 맥코널 대령은 핫핏급유는 임무를 유연하게 하며 필요시 B-1 폭격기를 신속하게 전투로 복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이외 지역에서 훈련함으로써 공군이 다른 영공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광범위한 국제적 과제에 직면해 필요한 기술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